저희가 어렸을 때 하던 놀이 중에 이런 놀이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뭐 시대에 따라서 놀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시고 어떤 분은 모를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이런 놀이입니다. 양쪽에 두 줄로 이렇게 아이들이 쭉 서가지고 한쪽 아이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그러면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그러면 그쪽에 있는 아이 하나를 딱 지목해서 누구 꽃을 찾으러 왔다 하고 가위바위보로 해서 이기면 이 아이를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편이 원사이드하게 많아지고 이쪽 편이 다 없어지면 이제 이기는 경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심정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 여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첫 번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보는데 눈을 들어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 보았다는 것은 그성 자체가 굉장히 크고 웅장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면으로 기도했다 하는 그런 의미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여리고 성은요, 만만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뭐 일부의 주장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라는 그 지역이 엄청나게 당시에 최첨단 최고의 도시였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여리고에 우르보다 더 전에 더큰 성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예요. 적어도 지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된 성벽을 가진 성이었습니다. 외벽은 5m 높이고요. 두께가 2m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봐도 크고 또 내벽은요. 높이가 7m 되는 아주 흙벽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전체가 14m 정도까지 높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겠죠? 게다가 유대인들은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작은 전쟁을 치른 적이 있었지만 성을 대상으로 공성전을 펼쳐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거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무기도 빈약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철기 문명을 제대로 익히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리고성 안에 뭐 음식만 풍부하다면 아무리 큰 숫자를 가지고 전쟁을 해도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때가 추수기였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는 거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흔적에 보면 그 항아리 안에 곡식이 그대로 찬대로 묻혀 있는 것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 정말 부담되는 성이었을 거예요. 당연히 기도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 앞에 느닷없이 한 사람이 나타나요. 뭐라 그러죠?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다. 누가 칼을 빼서 마주 서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뭐 칼을 빼고 있다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이해가 되는데 여호수아 당시에는요, 전쟁을 하면 대부분의 전투 병력은요, 칼을 못 가졌어요. 대부분은 그냥 몽둥이 집에서 쓰던 농기구들 들고 나와서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당시에 무기로 만들어진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군대 장관들이었어요. 군인들이었어요. 전문 투사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만약에 지금 저렇게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저 대장이 우리 편이면 괜찮은데 저게 적의 편이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편입니까? 적의 편입니까? 오늘날로 보면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전쟁 나간 사람이 저게 누구 편인지도 모르고 싸운다. 이해가 안 되는데 고대의 전쟁은 이랬어요. 뭐 같은 복장을 입고 같은 투구를 쓰고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전투를 나가면요, 주변에 있는 마을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전쟁을 나가주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 못 오게 해서 그들과 전쟁해서 다 죽든지.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러 쭉 나가면 나가는 마을 마을에서 징집이 되고 병사들이 모아지고 그렇게 해서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이 누군지 모르는 군대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장군을 딱 보자마자 아, 저가 나를 위하는 자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겠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 질문을 한 데는 그의 뼛속 깊이 들어있는 광야 습관이 이런 질문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광야 습관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못 들어보셔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광야 습관, 뭐 다른 데는 없어요.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이 광야 습관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이 광야가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모두가 주변에 있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바로 적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그랬죠. 모세가 자기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순종해요. 그런데 모세가 물도 없는데 우리를 끌고 간다 그러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로 치려 하죠. 이런 광야 습관은 대상을 가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순종해요. 그런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광야 습관은 그 옛날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요즘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살기가 힘들죠. 어려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길을 쓰고 나의 편이 되어달라고,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도 자식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좀 기쁘게 해달라고. 내가 자식에 대한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근데 내 아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식도 자식의 부모를 볼 때도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 자기들이 어떤 기대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바래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가 서로 자기를 위해 달라고 해요. 마치 상대 배우자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국가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지도자도 내가 생각하는 나의 편인 국가 지도자가 돼달라고 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해요. 내 교회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주는 존재가 되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 대부분 보면 다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내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광야 근성에 찌들어가지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보면서 내가 저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돼야지,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보면서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좋은 자식이 돼야지, 부부가 서로 보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좋은 배우자가 돼야지, 국가를 보면서 내가 이 국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지, 교회를 보면서 내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교회가 나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가 기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광야 근성에 뼛속 깊이 물들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제일 먼저 만족과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많은 것을 공급받았어요.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성경 읽게 하면 뭐 민수기 신명기 이 근처 읽어서 여호수아까지 이번 주에 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불평해요. 끊임없이 원망해요. 광야 근성을 갖고 살면요 행복해지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광야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근성 때문에 광야에 오래 살았어요. 사실 1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저 정탐꾼이 우리를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생각하죠. 아, 우리가 믿었던 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못하겠구나. 돌아가자. 이 신은 이제 끝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40년간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야 근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인생이 맨날 광야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보잖아요. 기도해보면 기도가 응답이 되죠. 그럼 기도 하나 응답되면 끝인가요? 끝이 없어요. 자식이 대학을 가면 취직 걱정, 취직하면 결혼 걱정, 결혼하면 아이 걱정, 끊임없이 목말라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미 내가 상당한 복을 받았어. 근데 그 욕심이 끝이 없어요. 항상 목마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천국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래, 인생이라는 건 괴로운 거야. 어? 불교에서 그랬잖아. 인생은 고해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땅에 살다가는 고생하고 그냥 천국 가서 잘 살아보는 거지. 광야 근성을 가지고 사니까 이 땅을 광야로 만들고 계속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광야 근성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만족시키려고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단이 아닙니다.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광야 생활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야 근성에 찌들어 있는 여호수아가 네가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호수아서 5장 14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가 만난 그 칼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의 대답은 이거예요.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 내 편입니까? 저 사람 편입니까? 그런데 그 군대 장관의 대답은 뭐냐면 아니다. 네 질문이 틀렸다 이런 뜻이에요. 아니다. 나는 너의 편도 적의 편도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여호수아야, 내가 칼 들고 있으니까 네 편이 되기를 원하느냐?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절대 기준이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다른 군대들은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나는 내가 대장이야. 그러니까 네가 내 편이 되어야 돼. 중심을 너에게서 나에게로 옮겨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면서부터 하나님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딱 리더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너는 내 말 잘 지켜. 이 말은 뭐죠? 너는 장군이 아니야. 넌 리더가 아니야. 내가 리더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대장이 아니고 내가 대장이라는 것을, 내 말에 순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그때부터 너는 형통할 거야. 이거는 여호수아서 내내 하나님께서 검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편이 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싸우세요. 여호수아서 23장 3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끊임없이 목마르는데,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쟁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 중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예화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여러분 혹시 책을 읽다가 예화집 같은 거는요 그냥 우리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이야기지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아마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화집에 나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40일 만에 남북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딱 시작하기 전에 북군은요 이미 굉장히 발달된 도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북쪽에. 그리고 부가 상당히 축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상당히 많았어요. 무기도 생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북군이 원사이드하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전쟁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남군의 뛰어난 장군들이요 엄청난 전과를 올립니다.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전쟁을 하는데 남군이 절대 우세를 보이면서 전쟁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군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제 몸이 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링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대통령 각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싸워서는 못 이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온 교회들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좀 요청을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남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합니다. 결과는 알 겁니다. 링컨이 이긴 거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중단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엎드려버려요. 여러분 이건 중심을 옮기는 일이죠. 그래요, 나는 이제 대장이 아닙니다. 당신이 대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엎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주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이 주인이니까 뭐든지 명령만 내리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 군대 장관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신발을 벗는 것은 종종 권리를 내려놓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룻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에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제 우리가 기업 무르는 사람이라는 그 룻기서의 주제가 있잖아요. 내가 기업을 물어야 돼.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려면 어떻게 되냐? 신발을 벗어서 벗어버리면 사람들이 아, 너는 이제 너의 권리를 행사 안 하겠다고 하는 뜻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신발은 당시의 신분을 상징했어요. 고대에는요 귀족들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더 좋은 신발을 신었어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는다는 건 종이 되는 거예요. 권리와 신분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은 이미 자기 편이 되겠다고 말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그랬을까요? 이미 엎드렸고 이미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여호수아에게 왜 신발을 벗으라고 또 요청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면 먼저 나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가 하나님 편이 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모세.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 28절까지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모세가요, 자기가 그 민족을 압제하는 사람을 쳐 죽이면 그 민족이 자기를 따를 거라고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죠?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가진 계획, 여호수아는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모세로 하여금, 모세는 계획이 있었는데 모세가 가진 계획이 모세로 하여금 40년간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도 기다려야 했어요. 왜? 모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2장 50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잡혀가시려고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가론 유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잡으러 갑니다. 막 잡으려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여기 이 일을 행한 사람을 요한은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칼로 예수님을 구해보려고 했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이 급박한 상황에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료하는 일을 하셔야만 되도록 지체하도록 만든 거죠. 이거는 모세와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라.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그의 학식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노력은 하나님께 누가 됩니까? 내가 내 자아가 살아있는 동안 나의 헌신은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려면 가장 먼저 중심이 이동돼야 됩니다. 중심이 이동되려면 제일 먼저 나를 버려야 해요. 나는 그냥 둔 채 내가 하나님 편이 될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해야 그때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발에 신을 벗으라고 했는가?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해준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한 것은 이제 여호수아야 넌 싸우지 마. 내가 할게. 이 전쟁은 너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나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돼서 우리가 중심이 돼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내가 중심이 돼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었을 때는 내 차원의 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이 되면 하나님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여호수아서는 기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성경입니다. 아마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일 거예요. 여기 크다는 것은 큰 영향이 생긴다 그런 의미죠.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꼭자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차원에 일할 때 하나님 차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면 그리고 하나님 편에 붙으면 안 될 것 같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하고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모두 다 제자훈련 한 사람들은 필독서로 읽어야 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로렌 커닝햄의 내 신을 벗으라라는 책이에요. 이 책 초반에 처음 부분을 넘기면 그 초반에 이 로렌 커닝햄의 개인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이 로렌 커닝햄은 젊은 시절에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을 초교파적으로 세계 선교에 동원해야 되겠다는 꿈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꿈을 실행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초교파적인 선교단체를 만들려고 해요. 그런 계획을 막 세우는데 그때 자기 처고모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하고 같이 수백만 불짜리 큰 사업을 한번 같이 해보자. 근데 이 로렌 커닝엄이 거절합니다. 아이고 저는 선교 동원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꿈을 자기가 속한 교단에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교단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굉장히 건전한 교단인데 우리는 초교파 선교 운동을 하는 분하고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걸 원하면 우리 교단에서 이제 탈퇴하셔야 됩니다. 로렌 커닝햄은 자기가 가진 꿈 때문에 부와 또 자기 미래의 목회자로서의 미래의 그 미래까지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교단과 협의해서 이제 교단하고는 결별합니다 하는 회의를 마치고 그 아내와 함께 고속도로를 달려갑니다. 정확히 어디였는지 모르지만 사막 한가운데 고속도로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 이분이 운전을 하다가 졸음 운전을 해요. 그리고 심한 교통사고가 나고 자기는 차창 밖으로 튕길러져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 차 트렁크에 있었던 가장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자기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작은 옷가지들과 짐이 튕길러져 나가서 그 수트케이스들이 다 흩어져서 고속도로 옆에 나뒹 겁니다. 이분이 교통사고 나서 그렇게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자기 아내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는 곳에 가보니까 아내의 머리 뒷부분이 깊이 파였어요. 그리고 숨도 쉬지 않고 동공이 막 확장돼 있었습니다. 이분이 순간에 아, 내 아내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우리 고모, 처고모의 동업도 거절하고 장래가 보장되는 목회자의 길도 포기해서 이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에게 딱 하나 남은 내 아내까지도 없어졌구나. 사막 한가운데서 고속도로에서 자기는 심한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쳤고 자기 짐은 하나도 남지 않고 자기 아내는 죽었어요. 그때 자기 인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디선가 모르는데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는 듯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음성이 자기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니? 그때 이 로렌 커닝햄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왜 이렇게 물으시지? 이젠 나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았는데 당연히 하나님뿐이지. 그래서 그 고속도로에서 눈물이 고인 눈으로 하늘을 보면서 주님, 저는 그래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은 제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취해 가십시오. 잠시 후에 자기 마음속에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아내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그 아무도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사막 한가운데 멕시코 출신의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그분들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겨지고 사모님도 다시 생명을 얻고 그분이 그렇게 시작해서 만든 단체가 YWAM이라고 전 세계 젊은이들을 선교에 동원하는 위대한 사역으로 쓰임받고 한국에서도 예수전도단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됐고 지금 금세기에 만들어진 선교단체 중에 가장 빨리 가장 많은 곳에 가장 위대한 일을 한 선교단체 중에 하나로 성장을 합니다. 이 단체에는 이런 표어가 있다 그래요. 승리의 비결은 곧 포기이다. 승리의 비결은 곧 포기다. 포기하고 싶은 권리까지도 포기하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한 것은 이제 내가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그래요. 여호수아는 그냥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신발을 벗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여호수아는 종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스라엘의 리더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여호수아는 상상도 하지 못할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전에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또 있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는 법적으로 이미 리더였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축복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습니다. 모세는 이미 죽었어요. 법적으로는 이미 그가 리더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진정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된 것은 바로 이 신발을 벗을 때였어요. 자기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신발을 벗었는데 그 순간에 그는 위대한 모세의 후계자, 아니 모세 같은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죽음으로, 자기를 포기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싸움이기도 해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목회자의 싸움은 성도들과의 싸움도 아니고 교회 리더들 가운데 싸움도 아니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가운데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싸움. 이게 참 어려워요. 이 싸움에 승리한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목회자의 마음을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교회 아마 소그룹 리더들일 거예요. 소그룹 리더 해보면요, 참 진짜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번 모이게 하는 것도 힘들고요. 이상하게 소그룹 리더가 되면 소그룹 원들은 리더는 나에게 당연히 뭔가를 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그러듯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소그룹 리더 안 하고 싶어요. 그런 분도 예전에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소그룹 리더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가? 자기가 죽으면 돼. 결국 그 싸움에 하나님 그걸 기다리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이렇게 보이니까 제가 그동안 수없이 봐왔던 신약의 또 다른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전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제자가 되면 자기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야지.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내가 예수님을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큰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거냐?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사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하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인가 동시에 제자들 모두를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도록, 작은 예수님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특별한 요청이었고 콜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위대한 영적인 축복이 바로 앞에 있어요. 우리가 신발을 벗고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로 앞에서 내 신발을 벗기를 주저하면서 결국은 또 주저앉고 또 주저앉고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란 건 그런 거야. 광야 같은 세상에 언제 만족하고 언제 기뻐하냐?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이 새로 교회 오는 분들한테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너무 호들갑 떨지 마.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야. 천만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 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초대해 주시는 위대한 초청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대가 많아요. 나 자신에 관해서, 내 교회에 대해서, 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조금 신앙생활 해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 살다가 죽어 천국에나 가야지, 그게 믿음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런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유는 나를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걸 바꾸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무엇일까? 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주제가 바뀌어버려요. 그전에는 내가 만족이 안 돼갖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의 고민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게 최대의 고민이에요. 그렇게 되면 광야에 살면서도 다른 차원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큰 변화의 가장 중요한 시작점은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차원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기로 이미 작정했고, 어차피 가야 되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 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다른 차원의 행복을 경험하고 결국은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원리,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원리 속에서 그 참다운 행복을 여러분들 모두가 참으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죠. 나는 지금 행복한가? 아니면 행복하지 않는가? 내가 행복하다면 왜이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왜인가? 만약에 내가 행복하지 않는 게 광야 근성 때문이라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배우자가, 내 교회가, 내 직장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광야 근성 때문이라면 이 시간 그걸 청산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발, 우리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내가 이때까지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자아를 부인하는 그런 은혜를 갈망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동안 눈을 감고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 오늘 주 앞에서 광야 근성을 버리고 우리의 신발을 벗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